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 중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매번 드립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름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영국에 만일에 오래 있게 머물게 된다면 동네 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의 평생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문제와 또 이슈가 있든지 간에 그걸 다 공감하고 또 같이 이해하면서 혹은 그가 받았던 많은 상처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며 슬퍼하면서 결국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상처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나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는 다 죄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이가 예수시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처에 답이 돼야 되고 해결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든지 간에 그와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많은 걸 가르치지만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줄 만한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토요일 전도하는 시간에 오늘 처음 왔다 이렇게 하면 제가 처음 온 사람을 맡아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어떻게 전도지를 나눠주는지 또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그 전달 내내 제가 나누고 또 인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전도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좀 많이 달라지고 성장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느껴요. 그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도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고 또 앞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을 나눕니다. 전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다고 여기기보다 용기 내고 지금은 못한다 하시더라도 저희 교회 머무시는 동안 더 용기 내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다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도하는 일에 같이 하셔서 개입하셔서 또 전도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전도에 대해 용기를 내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그리고 6절 많은 구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케이스를 앞에 다루고 또 예수를 믿은 케이스를 6절에 다루고 있는데 두 개 다 보시면 그 사람의 어떤 뭐 결정과 마음 혹은 전하는 우리의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보다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는 것들을 강조하여 3, 4절에 보면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하는 자들이 가려 있는데 그것은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즉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어두워서 그 복음의 빛, 예수를 환하게 알게 하는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갔을 때는 세상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확 밝히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확 비추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빛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 믿게 하기 위한 이 전도가 우리의 하기 나름, 우리의 노력의 결과, 우리의 실력과 경험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영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3, 4절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가만히 두면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신 사탄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서 못 믿은 것처럼 오해를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를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기를 거부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신이 더 마음을 어둡게 해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같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 복음을 오셔서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복음이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밭의 예를 들면서 세 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밭이 길가 사람이 계속 다녔어. 딱딱한 씨가 떨어져도 전혀 심길 가능성이 없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새가, 나르는 새가 그 씨를 보고 와서 탁 쪼아서 먹어버렸다. 그 길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씨앗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딱딱한 마음이 굳어있는 길가처럼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이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에는 그가 먼저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사탄이 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고 싶은 갈망이 있다 해서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서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6절에 말한 것처럼 믿고 자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믿고 자는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진짜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다면 아니 모태신앙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말은 아니고 특별한 설교도 아니었고 늘 들었던 찬양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찬양 한 소절이 들리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찬양이나 말씀이 전하는 것들이 중요한 상황은 됐겠지만 결국에 그런 가운데 빛이 그 순간에 탁 내 마음에 비치듯이 뭔가 마음이 열리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결국에는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진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부분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도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다가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리라. 증인이 돼야 된다. You must be witness of me.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될 거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인 그분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정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정인이 된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인에 의해서 그 법정에서 정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인된 자격이 됐으니까, 본 게 있고 경험한 거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정인이듯이 전도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갖게 된 경험들, 그것들이 믿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정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를 때 그랬지 않습니까?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는 것. 나라는 나와 관계 믿고 나와 함께하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Follow me, I will make you official of man.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면 경험되어져서 증인이 되고 그러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I will make you, 내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일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어렵게 보여지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지시는 일이지만 내 편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걸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자랑하는 일단의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그들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돼야 성공해서 좀 뭔가 말할 수 있는 영광 돌릴만 위치에 서야만 전도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내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도를 하게 하는 건 아니죠.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이걸 선포해야만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전도 현장에 나와보시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지 않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할 때 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K-POP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고 날씨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에 전도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리는 예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전도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슬림 분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예수님을 one of prophets이지 우리처럼 son of God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하나님과 동등되시냐, 즉 예수와 관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슬림을 전도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께서 우리가 믿듯이 맞다는 것을 설명해내야 무슬림화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에서는 성부 하나님보다도 성령보다도 사실은 그 성부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 믿음 오시는 성령은 예수 성자를 통해 다 성부와 성령이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부를 만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는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라는 이 선포가 전도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흔히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믿기가 어림직한 심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것이든지 간에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눈물 흘릴 많은 고통과 상처와 고난들을 그냥 두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되게 걸림돌이 되는 한 가지 부분일 수 있거든요. 만일에 그 고통의 당사자가 만일 그 사람이면 더더욱이나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았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더더욱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전도는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첫 출발은 디펜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해 풀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끝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원래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사람이란 이 종을 다른 짐승과 다르게 사람이란 이 종을 하나님 만드실 때 계획은 자기 자녀 삼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강아지하고 고양이와 완전히 다른 계획이죠. 당신이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그 정도의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겠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과 딸이 말로만 아들과 딸이 아니라 진짜 아들과 딸이면 하나님 당신과 같은 complete free will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그런 완전한 자유 의지를 가진 것을 주어야만 그게 진짜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연히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 그 자유를 가진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지 하나님이 무관심이나 무동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손 놓고 계신 분이시냐? 그렇지 않죠. 다른 방식으로 이 고통과 고난에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직접 우리의 사람이 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그분이 쑥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우리와 같이 경험하시고 사시는 삶으로 결정하셨어요. 마침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장본인, 근본, 뿌려 같은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당신이 온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알라처럼 프라피마 보내고 메시지만 던진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던 분이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로 보여졌던 그 사연이지만 오해를 풀어주고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고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외에도 수많은 타프 캐치스는 있겠죠.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질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끝내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곤란한 질문들은 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구찬서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모든 질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왔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은 고민스러운 것들은 해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끝내는 예수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문과 모든 고민과 아픔에 대한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는 점에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당하거나 곤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듣고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결국에 예수께 소개할 수 있는 전도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설명해낼 수 있고 소개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라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힌두교처럼 크리스나도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본 사람도 없고 그가 살았던 장소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historical person, 실제로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목격자도 있었고 수많은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역사를 연구할 때는 과학처럼 실험실에서 결과물 내는 것과 좀 다릅니다. 뭔 과거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나 과거 역사를 추적할 때는 정말 정직하게 진실을 파헤칠 때는 정황이나 자료를 가지고 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선입견 없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살피기 시작하면 너무나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라는, 성경에 보면 아덴으로 되어 있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덴은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태어난 곳이었어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20년을 거기서 공부하면서 활동했던 당대의 석학들, 가장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학문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가 아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덴에 가서 바울이 예수를 전한단 말이죠. 그가 그가 한 설교를 사도행전 17장 있는데 그 중에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고 했어요. 심판할 날을 정했는데 그를, 예수님이겠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될 만한 정황들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믿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면밀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역사 연구하듯이 따져보면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대놓고 네가 믿은 게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미 있고 진지한 토론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믿기를 거부할 딴짓 걸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야 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바울도 그렇게 전했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정말 기독교가 옳다고 한 다음에 믿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그런 믿음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 전도와 관련해서 기록한 책인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최근에 바울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고 보면 어디 가든지 토론을 해요. 어디 가든지 변론을 해요. 충분한 디베이트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 그들이 공감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어디 가든 열매가 있는 것을 바울의 세계를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개입하셨지만, 그러나 전도자인 사람의 역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전도는 저는 길거리 사는 성경공부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길에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공부를 길에서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퀘스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만 가지면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스타디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하다면 얼마든지 친구들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무슬림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도의 현장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토론의 중요한 결국의 토픽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린 것이에요. 두 번째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5절에 나오는 것이지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즉 복음을 듣는 자들의 종으로 자기를 내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글, 우리가 읽은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동사가 전한다, 선포한다, 내세운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되어 있죠. 원어로 본다면 preach, 전파한다, 이 한 단어에 하나 단어만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다라는 것도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종입니다라는 것도 전파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설명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려지는 말 같이 보여요. 이 말은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하고자 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담대해야 되지만 무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의 자태도가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 늘 갖는 마음은 그들 앞에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예의 발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시킨 대로 다 하고 비굴하게 행동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잘 설명해 준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메시지로 구원받는다고 표현하기보다 여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들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느냐가 구원하는 데 결정적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전하는 사람의 그 태도와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섬긴다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인 인격과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스스로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보여주셨던 삶이셨어요. 세례와 죄인과 장녀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과 식사하며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기적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굳이 하나의 계명을 딱 남긴다면 하나 강조해서 하이라이트처럼 너에게 딱 추구하고 싶은 계명이 있다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전파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도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도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전도 이렇게 하면 메시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메시지를 정해야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전파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전파되려면 전파하는 그가 그들의 종이라는 종된 태도와 마음가짐과 태도의 삶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만약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전파되어야 될 복음의 한 부분이 되어 있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까칠하고 까다롭고 예민하고 조그만 마음에 들지 않은 마음 상해하고 말 한마디 신경 쓰게 만들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많은 사람이 되면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품어주고 웬만한 행동은 다 용서하고 괜찮다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격적으로 그게 되게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분에게서 영향을 받고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어느새 마음이 넓어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즉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증인이 되는 것이죠. 뭐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내 삶과 인격이 생각과 삶, 마음가짐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증인이 될 때 내가 복음이 요구하는 인격과 삶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런 자들이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얻게 되고 구원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격과 내 삶도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를 잘하려면 이런 계속되는 성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한번 이벤트, 프로젝트가 아닌 것이에요. 저는 토요전도만이 유일한 전도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벤트다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올해 결혼 주례나 뭐 수련회 인도차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됐는데 갈 때마다 좀 계속 만나게 된 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한때 한 교회에서 같이 교육자 생활했던 젊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YM이라고 해서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셔서 정말 얼굴도 잘생겼고 찬양도 잘 인도하셔요. 말씀도 참 이렇게 청년들이 확 도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도전도 하시고 그래서 한번 청년회 맡았다가 개척을 했는데 40명의 청년이 따라 나와서 지금 10년 지나도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확 세워가는 헌신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영향을 젊은이들에게 주는 목사님인데요. YM 다닐 때 우리 YM 알잖아요. YM 출신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홀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고 또 찬양도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간사로 하면서 해외의 많은 지역에 당지 선교를 가면서 선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붕 떠서 신앙생활했던 거 정말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심이 있겠지만 순수한 마음이 있겠지만 돌아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분 길거리 전도를 하셔요. YM 길거리 전도라고 잘 안 울거든요. 길에서 찬양은 할 수 있지만 네, 그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큰 마음을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전도에 대한 우리가 전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처음에 전도를 집중했던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친구를 초청하는 교회를 어느 날 중에 초청하는 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를 1년에 두 번을 하셨는가 봐요. 그 어느 날 딱 정하고 그 상반기는 그 하나를 위해서 쫙 준비해가지고 그날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걸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리더십이 있는가 봐요. 성도가 한 50명인데 데리고 온 사람 60명을 데려왔대요. 전 교인이 다 데려온 것이죠. 대단한 거죠. 근데 데리고 올 때 그냥 어떻게 들어왔냐면 예를 들면 친구들한테 내 장례식 때 네가 장례식장에 올 거 아니냐 내가 먼저 죽으면 장례식장 안 와도 좋으니까 오늘 와라 이번에 꼭 와라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친구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내일 생일인데 우리가 전날 밤에 그 교회 근처에서 내가 호텔 하나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밤새도록 놀고 그 다음 날에 딱 한 시간 반만 그 교회 가서 잠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근처에 우리가 이게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거 내가 다 할게 와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어필 있게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모인 사람 전원이 다 일어서서 울면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목사님도 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진짜 그 자체가 너무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주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 주 몇 명은 또 안 오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노력에 돈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무슨 효과도 없는 그 일을 계속합니까? 길거리 전돼가지고 교회 몇 명 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로 전도를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믿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거든요. 그렇게 숫자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식으로 진지하게 풀 복음을 한번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에요. 교회 오면 더 감사한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너무 감동이 됐네요. 진짜 너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방식이 아쉬운 게 하나 있대요. 친구를 초청해서 하는 게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리고 오기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가 데리고 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 그 친구들이 전하라면 잘 못한대요. 이 복음을 충분히 전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거는 딱 길거리 전도인데, 길거리 전도는 그거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전도가 장단점이 있구나. 초청하는 전도는 어떤 게 좋으냐면, 이 초청하는 전도를 할 때,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한다고 한다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주변에 믿는 사람하고 깊이 친한 친구들 없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데 마땅히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따라올 만한 그런 친구들이 없는,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요. 아, 데려가야 되겠고 믿으면 좋다고 늘 생각했는데 막상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성도들이 성격이 다 바뀌었대요. 체질이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힘든 일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전도를 하면 온 성도들이 관계 맺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섬기는, 정말 낮추고 섬기는, 도와주는, 같이 공감하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체질화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 전도 그런 좋은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도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그게 안타깝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길거리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하는 사람들 그건 능력이 길러질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이 좋으냐 저것을 좋으냐 떠나서 이 두 가지가 전도의 중요한 두 쉐입인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컨텐츠니까, 모든 문제 해결제에서 쓰시니까 그거를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준비, 또 하나는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들을 품어내고 가까이 하는 평소에 관계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두 가지가 아우려졌을 때 전도를 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삶에 헌신하면 우리는 평생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부분 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영어도 잘 못하지, 논리도 약하지, 여전히 그렇고, 관계 맺는 것도 저도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면, 노년이 되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그럼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어떤 사람 만나도 품어지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이슈와 어떤 사연도 다 공감에 끌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전도자는 최고 지성인이며 최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며 최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기 있고 교회 안팎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바울이 그런 분이구나. 무식한 사람이라는 전도자의 이미지 딱지가 붙을 수 있는, 그렇지 아니하고 전도자는 최고 지성인이며 가장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용기 있는 사람이며 은퇴해도 계속할 수 있는 게 전도다 하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숨을 헛떡이면서 침대에 누워있어도 간호하는 간호사가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노년에, 우리의 말년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겠구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희가 뭐 대단하게 요란하게 전도를 막 푸시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토요전도 정도로 하는 교회지만 너무 쉽게 하시는 방식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벤트 차원으로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이런 전도인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마음을 계속 나누게 되고 그래도 길거리 전도를 계속 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머무는 시간 동안 한번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나도 전도를 잘하고 싶다. 내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나도 살고 싶다. 꿈 있는 교회에서 나는 그것을 그 마음을 더 배우고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나아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오.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